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예, 지금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도시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죠. 도시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만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혹도 많죠. 유혹이 많다는 것은 도시에 사탄의 세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범죄 단체도 많이 만들고 타락을 해나가는 곳이 그 핵심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람들은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광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만, 광야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 다시금 도시로 나와서 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사명을 부여해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광야를 잘 거쳐간 사람들은 힘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에 거쳐서 가게 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백성 전체를 몰아서 광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필수 과목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광야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시죠. 그곳에 가서 양육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야 할 필수 코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곳도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펙, 그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체험한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경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거쳐서 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좋지 못한 곳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그늘도 많지 않고 볼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든 곳이죠. 근데 그곳에 홀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간 홀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사역을 잘 감당을 했죠. 모세는 무려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그를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 역시 왕이 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광야를 벗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시 유다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광야로 다윗을 밀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번 딱 치르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죠.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이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죠. 반면에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은 전갈과 뱀이 나타나서 막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겸손한 성도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야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그래서 낮춥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광야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위기에 도착을 하는, 위협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합격 판정을 하나님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나올 수 있고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면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만약에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다면 아직 광야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 광야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고개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렇게 해놓은 장치가 바로 광야죠.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막 몰아서 가십니까? 그곳이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제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았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도시에서 전투를 하다가 광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쳐있는 그 몸과 찢어진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강한 군사로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시키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광야로 몰아가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같으면은 막 먹고 싶은데요. 근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도 애굽에서, 그 도심 지역에서 먹었던,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 그리고 그곳의 문화생활들, 그곳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현재 광야 생활에서 자면서 생활하고 있는 텐트와 애굽 생활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문화생활들을 비교를 하면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선 이상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에 들어온 이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멈추어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먹어야 하고 주지 않으시면은 굶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곳이 그 광야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고 알아서 문을 열어주시고 알아서 우박을 내리시고 원수를 파하시고 알아서 이곳에는 해가 있게 하시고 저곳에는 어둠이 있게 하시고 다 알아서 해주시더니, 우리가 편한 대로 다 그렇게 해주시더니,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이제 광야생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맞추어서 따라오라고, 힘들어도 네가 따라오라고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죠.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까지 거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는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빵을 보고 달려왔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선물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은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빵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배우는 곳이 그곳이죠.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고 누릴 만한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귀에 내 귀를 만족시켜주는 음악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먹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이, 심령이 되도록 해주는데 안승맞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광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어린 신앙일 때는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것이 다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거 없으면 죽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곳간에 쟁여둔 곡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숨겨놓은 통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럴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건강하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하면 안전할 줄로 알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오로지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기다리라고 환경을 다 막아버리면 또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주시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곳에서 예민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우즈벡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미션은 주어졌고 복음을 전해든 미션은 주어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잠시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 선교를 나가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잠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저에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면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그러면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빨리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러나 광야 훈련을 다 통과한 사람은 이곳에서 나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를 줄 압니다. 어린 성도는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러지만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내게 주셨는지,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고 아픈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를 해가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용광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날아오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돌, 자기를 향해 날아온 돌 앞에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졌던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돌이 날아와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서 하나님은 나와 독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1대1로.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종교의식에는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과는 1대1로 독대에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창을 피우는 것이죠. 여러분 어딘가에 흥분해가지고 있는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고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하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고독한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는 스스로 광야로 걸어서 들어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꾸만 가까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가져야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나는 내 속에서 회복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 광야에 나를 세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치유받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또 고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죠. 나보다도 잘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축이 되고 나보다도 못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은 내게 상처만 자꾸 주는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은 위축되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도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겸손해지고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고 홀로 지낸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외로운 시간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너무나도 능력 있는 시간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외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외로운 시간, 그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된다.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까? 그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우리의 삶에 사실 필요 없는 것 너무 많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오셨는데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 참으로 많이 거추장스럽게 달고 있는 것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도 보아야 하고 저것도 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그 무게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삶이 힘에 겨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광야로 나가게 되면요 이것도 필요 없던 것이었고 저것도 사실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 포켓 몬스터고 그 포켓몬고라고 하는 거예요. 포켓은 호주머니를 말하고요. 몬스터는 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악한 걸 좋지 않은 겁니다. 사탄과 같은 어떤 그런 겁니다.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들여다보면서요. 걸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사고당해서 죽기도 하고 공사판에 빠지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요. 귀신의 문화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쓸모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게임을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엉뚱한 데 지금 걸고 있는 거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제가 쭉 보니까 이 핸드폰을, 이 스마트폰을 들고 눈도 안 뜨고 다니면서 이게 사고 나는 겁니다. 저도 할 줄 모르는데요. 이게 무서운 거죠. 쓸모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형수술 받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쓸모없는, 의미 없는 부분들인데 하고 있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자랑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의미 없는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인생의 무게가 왜 이리 무겁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광야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것 붙들고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합니까? 왜 우울하고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달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치렁치렁 달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광야에 들어가시고 스스로도 광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떼어버려야 될 것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군더더기가 없으면 얼마나 가볍고 우리 인생이 단순한지 할 것 사실은 별것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 딱 기본적인 것만 딱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서게 되면 군더더기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눈에 딱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상황적인 광야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 지리적인 광야로도 한번 좀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면서 가장 감명받았던 곳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아닙니다. 사실 골고다 언덕이 지금 어딘지 잘 모르고 있죠. 제일 감명받은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 서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산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민둥산입니다. 아름다운 산도 아니고 돌로만 형성되어 있는 산, 눈에 보이는 끝까지 그 광야죠. 깨약볕이 있고 밤이 되면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필요가 없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서 있는 그 광야. 세상에 대한 포만감, 그 포만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요 사라져버립니다.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나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서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서도 광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집요하게 뭔가 붙들려고 하고 있는 그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은데 그건 내려놓으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광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내게 도움이 없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죠. 그때는 좀 혹독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순간이죠. 그래서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더 잘하시면 광야는 한없는 축복의 장소죠. 무엇인가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을 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앉아서 잠잠히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광야를 가리켜서 이곳은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피난처가 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 광야죠. 그러므로 광야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더니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시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만 누리는 축복과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나면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왕이 되었고 모세는 광야 이후에 출애굽의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강해졌고 풍성해졌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되찾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곳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되는 자리,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만 하려고 그럽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성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광야를 자꾸만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지금 광야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분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목사님 나는 왜 자꾸만 넘어지죠? 말씀 붙들고 일어섰는데 왜 또 넘어집니까? 지금 그분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까?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어린 성도라면 자꾸만 빠져나오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그곳에 머무르면서 외로운 자리를 가지십시오. 고독한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자꾸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이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 광야를 거쳐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합격의 도장을 딱 찍어주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부터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향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시고 또 광야 속에 있다면 빠져나오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